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뉴스 전망대 전태우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주의 물품에 한해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 전자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북한 정부가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편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주간 한국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6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권 대사는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 조치들을 제고하는 대로 떠밀 수 있다는 데 대하여 한두 번만 강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 국방성은 싱가포르 조미 순회 회담 이후 중재하기로 공약했던 남조선군과의 연합 공중훈련을 12월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스톡홀름 조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이 연합 공중훈련 계획을 발표한 것은 우리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실시를 비난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렇게 밝히고 우리의 훈련은 외교 당국자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갖는 데 필요한 공간을 허용하는 와중에 한미 간 준비태세를 보장하고 상호 운용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도 같은 날 미군 공군협회 조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취소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올해는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가 현재 처한 환경이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가 6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램버트 특사는 이 기간 러시아 에너지안보연구소가 주최하는 비확산 분야 민관학계 인사가 대거 모이는 1.5트랙, 반관 반민 성격의 행사인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MNC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에 마크 램버트 대북특사가 6일에서 9일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램버트 대북특사가 러시아 방문 기간 전문가들을 만나는 MNC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NC에는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1.5트랙 행사를 계기로 북미 간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합니다.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의 파비앙 마인피시 공보 담당관은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인도주의 지원 품목을 북한에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인피시 공보 담당관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스위스 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이라며 인도 지원 단체들의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스위스 당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것으로 북핵 협상과는 무관하다며 대북 수출품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고 검열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대북 제재위 심사를 거쳐 6개월 동안 제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 정부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번 조치로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어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공동주택 등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기 전자제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북한 정부가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편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6일 데일리 NK와의 통화에서 햇빛 광판 덕분에 주민세대에 가전제품이 많아졌다며 이전에 LED 전등이 몇 개인가에 따라 소액으로 따졌지만 이젠 가전제품 납계별로 세금이 책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까지 1kW에 0.12원의 요금을 적용하다가 이후 35원으로 인상한 바 있지만 다른 물가에 비해 전기요금은 매우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기제품당 약 1,000원에서 3,000원 이상을 적용하는 등 인상폭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전등의 경우 연 1,500원, 텔레비전은 1,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변압기는 3,000원, 극동기는 3,500원, 체감하는 1,400원을 받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은 타치폰, 즉 스마트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위가 바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입니다. 그런데 최근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간 한국 소식, 오늘은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정희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현지 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중국 내 조직이 개편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중국 스마트폰 사업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중국 조직을 또 개편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광둥성 후이저우 공장을 폐쇄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원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지에선 구조조정과 해고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난 5일 중국 텐센트 뉴스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오후 중국 내 모바일 부문 직원을 상대로 조직 개편과 유통 채널 재정비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운영하는 11개 지역본부와 사무소를 5개 대구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유통 채널의 현지화를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올해 들어 삼성이 중국 내 조직을 많이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중국 내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지난해 말 텐진 스마트폰 공장이 문을 닫았고 지난 9월 후이저우 공장이 폐쇄되면서 중국 내 모든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정리한 겁니다.
네.
그 이유는 2013년 20%에 달했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16년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까지 겹쳐 현재는 1%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잇따른 공장 폐쇄와 조직 개편으로 현지에선 인력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에선 최근 일부 인력이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1%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삼성으로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최근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다시 세웠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중국이 이달부터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삼성은 5G 스마트폰을 앞세워 그동안 침체한 중국 시장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3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20%의 시장 점유율로 1위의 자리를 지켰었는데요.
네.
그런데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화웨이, 샤오미, 오포 등 중국 토종 회사들의 출혈에 가까운 저가 경쟁 속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계속 내려가 결국 1% 미만으로까지 추락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5G 스마트폰은 원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가 경쟁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삼성이 빠르게 5G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고가인 5G 시장을 노리겠다는 전략이군요. 현재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A90 두 종류의 5G 스마트폰을 판매 중인데요. 시장 정보 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출하량을 기준으로 3분기 중국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29%의 시장 점유율로 54.3%의 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비보가 $550 미만의 중저가 5G 스마트폰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삼성전자는 $700 이상의 고가 5G 스마트폰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따라서 출하량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주력 5G 상품 출시가 늦은 화웨이는 9.5%의 점유율로 3위에 그쳤고 이어 샤오미, ZTE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3분기 중국 시장에서는 총 48만 5천 대의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접히는 전화기인 갤럭시 폴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선보일 계획인데요. 중국에서도 곧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폴드 실물을 대중 앞에 선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5일 개막한 제2회 국제 수입 박람회 전시장에서 갤럭시 폴드 3대를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관람객이 유리 상자 안에 놓인 채로 전시된 갤럭시 폴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8일 중국에서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기로 하고 현재 고객들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에 중국에 공급될 갤럭시 폴드가 2만여 대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출시 가격은 14,000위안, 약 2,000달러가량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출시됐던 스마트폰 제품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고 가격도 그만큼 높은 제품인데요. 중국 시장을 노린 삼성전자의 승부수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삼성전자는 중국의 쇼핑 1번지로 상징성이 큰 상하이 난징 둥루에 첫 휴대전화 전시 매장을 내고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매장은 경쟁사인 미국의 휴대폰 제조회사 애플의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800제곱미터, 약 240평에 달하는 이 매장에는 최신 기기 전시관 및 사물 인터넷 공간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삼성의 관계자는 중국에서 상징성이 큰 난징 둥루에 첫 전시 매장을 연 것은 본격 5G 시대를 맞아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5G 서비스 개시 일정 발표 후 삼성의 5G 폰에 대한 판매량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고가 제품만으로 경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가 제품은 그러면 추가로 판매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중저가 A시리즈를 활용한 시장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데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인 광군제를 겨냥해서 1일 인터넷 전용 스마트폰 A20S를 출시했습니다.
네.
이 제품은 6.5인치 화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하고도 999위안, 약 20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돼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경쟁자들의 추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휴대전화 1위 기업 화웨이도 반격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세계 무대에서 격돌 중인 가운데 삼성은 화웨이보다 일주일 앞서 접히는 전화기인 폴더블 폰을 내놓고 시장 선점에 들어갔습니다. 화웨이도 이에 맞서 이달 15일 첫 폴더블 폰인 메이트 X를 출시하는데요. 향후 삼성전자는 5G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독식하려는 화웨이와 정면 대결을 벌여야 할 전망입니다.
네.
미국의 제재로 신제품 개발과 출시에 영향을 받는 화웨이는 최근 들어서야 주력 5G 스마트폰인 메이트 30을 출시해 본격적으로 5G 단말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삼성이 이렇게 중국 시장 공략에 집중하는 건 그만큼 중국이 큰 규모의 구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전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삼성의 세계 시장 1위 전략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국은 삼성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는 미국의 무역 제재 여파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없는 등 기술력에선 삼성에 뒤진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큰 산임에 분명하다며 삼성이 다양한 5G 라인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는 뉴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세계 소식과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서명 시기가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1단계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큰평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합의문 서명이 12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장소를 놓고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로 아시아 유럽이 전망되는 가운데 CNBC는 상대 영토에서 서명을 하는 것에 민감한 두 나라에게 유럽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일부 지역 지방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까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켄터키주 주지사 선거가 현지 시간 5일 실시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접전 끝에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켄터키 주지사 선거 후보인 앤디 베셔 주 법무장관은 이날 선거 승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르면 베셔 장관은 49.2%를 득표해 48.8%를 확보한 공화당 소속 매트 베빈 현 주지사를 가까스로 따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30%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거둔 지역인 공화당 텃밭 켄터키주에서 민주당이 앞선 것은 대이변으로 평가됩니다. 경제 불평등에 분노한 시위가 3주째 이어지는 칠레에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제안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은 최저임금으로 월 470달러를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지난 1일에도 법인세 감면과 특별 영업세 우대 조치 등 부자 감세로 지적받는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이번 시위에서 칠레 국민은 사회 서비스와 경제 평등을 포함해 정부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부 산악에 위치한 포르도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밝힌 가운데 핵합의 당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도이칠란드, 러시아 등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올해 8월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란 외무장관을 초청하며 중재자 역할에 나섰던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자간 협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란이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핵 합의 탈퇴를 결정했구나 생각했다며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서방 국가의 긴장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웬남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이 웬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했습니다. 박 감독은 현지 시간 7일 오전 웬남 축구협회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웬남 축구 대표팀과 재계약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박 감독이 내년 2월부터 3년간 웬남 축구대표팀을 더 이끌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24만 달러인 박 감독의 연봉이 60만 달러로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박 감독의 지휘 아래 웬남 축구는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을 달성하는 등 영거푸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이어 북한 날씨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은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해산 영하 11도, 강계 영하 6도, 평양 개성 영하 2도, 청진 신의주 영하 1도, 함흥 0도, 해주 1도, 원산 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3도, 해산 8도, 강계 10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청진 13도, 개성 14도, 해주 15도, 함흥 17도, 원산 18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북바다에서는 오전에 북서풍이 시속 22에서 36km로 불겠고 오후에 북동풍이 시속 25에서 40k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북서풍이 시속 36에서 50km로 불겠고 오후에 북동풍이 시속 29에서 43km로 불겠습니다. 서해북 밤바다에서는 오전에 북서풍이 시속 14에서 25km로 불겠고 오후에 북서풍이 시속 18에서 22k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북서풍이 시속 18에서 29km로 불겠고 오후에 북서풍이 시속 22에서 25km로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밤바다에서는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는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서해북 밤바다에서는 0.5m를 일겠고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0.5m를 일겠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1.46원입니다. 오늘 뉴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